172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작은 강의실, 몇 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성경 공부와 기도 외에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들인데 당시 다른 학생들은 그들의 모임을 홀리클럽이라고 부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홀리클럽이라는 이 모임이 그 학교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기가 아주 없었습니다. 이 모임이 끝까지 25명을 넘기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모임으로 그렇게 모임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대학 전체에서 보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러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모임 가운데 훗날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었던 부흥사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 모임에서 나왔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홀리클럽 모임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은 대서양을 오가면서 미국과 영국 양쪽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평생 25만 마일, 우리나라로 한 40만 키로 지구를 10바퀴 정도 그렇게 다니면서 하루에 몇 번씩 들판과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오늘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놀리던 그 작은 강의실의 모임이 어떻게 한 나라의 신앙의 지형을 바꾸고 대서양을 건너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안디옥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디옥 지역은 지금 그림에 좀 작게 나오지만 현재 튀르키예의 안타키아 지역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었고요.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구성된 그러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러한 성도님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만 이후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당시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 지역에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더욱더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게 되는 바로 성경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유대인이 중심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꿈꾸는 그러한 첫 시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안디옥 교회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옥스퍼드의 이 홀리클럽, 이 두 공동체 가운데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과정과 그리고 그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상반부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양한 민족과 배경이 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이들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레위인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시므온에 대한 다른 정보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니게르라는 사실만 알려주는데 이 니게르의 뜻은 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흑인이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흑인이라고 하면 노예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무명의 이방인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란 말은 어머니와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친형제라는 말도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던 중마고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당시 왕실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으로 불리었죠. 그는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섯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언가를 논하고 토의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한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던 예배의 자리에 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에 이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주를 섬겨라고 2절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쓰인 레이 투르게오는 본래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다섯 지도자는 바쁜 상황에서도 그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들은 늘 중요시 여겼습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옥스퍼드의 홀리클럽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거룩한 우리가 어떤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자, 일으키자라고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함께 모여서 이들은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켰고 훗날 대륙을 흔들고 민족을 흔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흥사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지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오히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금요 심야에 나와 있는 것,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과 어떠한 중요한 결정 그리고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어떠한 그리고 대단한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금식할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는 왜 기도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대면에서 대화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만나서 소통하는 걸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근데 대면에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문자나 카톡보다는 아직은 통화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자나 톡하는 게 더 편하세요? 아니면 통화하는 게 편하세요? 저는 통화하는 게 편해서 상대방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면 왜 좋은가?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목소리의 높낮이나 그 말투를 통해서 지금 어떤 감정인지 또 어떤 마음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죠.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또 눈빛을 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살피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서 대화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문자나 이런 톡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진심과 눈물과 그리고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금요 심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주간 바쁜 삶 속에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셨잖아요. 사실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하세요? 주무시고 싶으시고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편하게 있고 싶은 시간인데 구별해서 이 시간 나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 진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 대면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이들은 평소 정기적으로 기도와 금식을 병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기분을 느끼지 않고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하고 점심과 저녁을 금식을 하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고 몸이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은 단 하루의 금식이 아니겠죠.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금식하는 작정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몸이 힘든 그 시간 세상의 소리와 육신의 요구를 내려놓고 왜 금식을 할까 생각해보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 금식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 바로 부르심의 주체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그 부르심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저한테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체가 누구냐, 부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작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역이 어느새 나의 일, 나의 성과, 나의 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열매가 더디게 나와도 화가 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더 쉽게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그들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와 금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친히 내가 불러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의 주체가 분명히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저희의 사역 중에 가장 또 큰 부분인 국내 선교를 저희가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동해와 삼척으로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이번 선교가 단지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돕고 봉사하고 돌아오고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우리를 삼척 땅으로, 동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그 낯선 땅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또 섬기게 될 교회들,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될 예상치 못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가 저는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역하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기도로 준비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사역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그 뜻과 이유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서 준비된 만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우리는 선명하게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먼저 결심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대면하고 금식으로 난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사람만이 그 힘든 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나에게 이러한 사역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와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에 즉시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찬반을 따지거나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서로가 논의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로서는 어쩌면 지도자 다섯 명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그들을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나바와 사울의 부르심은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그 부르심을 공동체적으로 확증하고 축복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을 듣는 것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불편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과 응답 앞에서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는 없습니다. 순종은요, 모든 조건이 완벽히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선교를 나가잖아요. 이 자리에는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가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동해와 삼척으로 나가는 분들의 그 발걸음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또 이들을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는 이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내며 중보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겼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다음 한 주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함께 기대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지를 같이 기대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구촌 교회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순종으로 준비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현장에서 소중한 부르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